지난번엔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도전이 란 제목으로 봤습니다. 아홉 가지 복, 즉 아홉 가지 큰 행복들을 얻는 경우를 주님께서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진명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도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외형적인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을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우리 하늘을 사용한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금의 기능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소금의 기능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마지막 질문은 외형적 의가 아닌 내형적 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 관계 속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외형적 의가 아닌 내형적 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 삶에서 나타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인가. 여기서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서는 냉장고가 발달되지 않아서 소금이 그 역할하는 것을 섞는 그것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였고 또 우리가 욕기에서 보면은 우리 달걀 그 흰자를 먹을 때 소금을 욕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그의 알 흰자 위가 맛있겠느냐 그 소금이 맛있게 하는 하나의 조미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은 먹으면 또 목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갈증을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 먹힌다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그 삶의 소금을 섞는 것을 방지한다.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세상들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소금은 또 맛을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그 하는 거라든지 또 세상이 썩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맛있게 하는 욕기 6장 6절에 이 조언은 그 자기 그 친구의 조언에 대해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그의 알신자에게 맛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이 자기 삶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자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조언이라는 것을 그 문맥 속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이 말 있는 것도 우리의 이 세상에 그 유익한 그러한 역할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목을 마르게 함으로 이 소금은 우리가 크리스천 소금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먹게 한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과 성령 삼위께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원에는 세상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어떻게 주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부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 소금은 또 우리가 그 써다가 맛을 내지 않고 이래 되면은 그냥 땅에다가 버리면은 이 소금이 그 풀을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그 듣는 자들의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유로서 이와 같은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그 기능은 곰팡이 피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그게 참 유익을 주는 그런 기능과 또 성도들로 하여금 또 그 다른 믿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주에 관심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갈급하게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말씀하였고, 구약의 우리 삼손의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 나시린이라고 하여서 거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할 때 하느님께서 삼손을 그 블레셋의 침투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소금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명령을 어길 때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자기 비밀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델릴라 기생한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 모태에서 하느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느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되었으면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이 발설을 하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밟히는 소금이 맛의 기능을 잃을 때 참 땅에 던져서 사람들을 밟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삼손을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소금의 그 기능을 우리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 세상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또 타협하는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 때문에 동성연애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 이유는 동성연애자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동성연애자의 그 죄, 그것을 우리는 죄로 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아내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동성연애는 죄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동성연애자들 어떤 차별하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함으로 그분들도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므로 우리 그 같이 섬기는 갈보 채플에서는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는데 항상 그 사인을 해서 반대표를 이제까지 던져왔습니다. 그것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른 데서 감추지 못한다. 근데 빛의 역할은 빛이 가면 어두우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므로 빛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두움은 사라진다. 감춰질 수 없다. 감출 수가 없다. 빛이 있으면. 근데 하느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이므로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15절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쌀을 담는 그 말 있죠. 그 그릇을 얘기하는데 그 그릇 속에다가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래 등정 바로 촛대 위에다가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빛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본이 되어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거라. 그래서 결국은 착한 행실을 보고 너 자신 영광을 받지 말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했는데 만약 이런 착한 행실이 크리스천인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빛을 마치 숨기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다. 가령 텔레폰의 주의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통과시킬 때 거기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건 죄로 나와 있으므로 거기서 말하지 않을 때 이런 걸 일종의 감추는 거다. 그걸 밝힐 때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상과 너무나 잘 타협을 한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것을 그 세상의 그 법이 원치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걸 함으로 해서 그 잘 타협함으로 빛의 기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빛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뭐 이렇게 그 피키하게 따지느냐 자기 자신의 크리스천이 빛을 나타내므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야 돼. 그걸 향해서 가야 돼.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하나님 자기의 그 인도하는 그와 자세히 그러지 않을 때 네 번째는 우리의 죄가 거기에 테인트 그 죄가 그 빛에 거기에 같이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려서 한번 이제 어떤 목사님 사역을 한번 그 잘못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교인들이 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고치려니까 못 고친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거기에 같이 젖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 빛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말하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령 주를 믿지 않은 자들한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런 복음 전도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세상이 그 필요함을 부인할 때 이미 뭐 다 정해졌는데 그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하고 참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부인할 때 또는 고아와 과부가 참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부정할 때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그 빛을 숨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임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했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따라올 때 그 따라옴을 바로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라.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뜻합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행동, 그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우리가 법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그런 기준들,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게 하기 하나님이 했는데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했죠. 완전, 온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라. 영혼을 다시 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첫째다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주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탐내는 게 죄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으므로 탐내는 것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하나님의 유천 선생이다 되어 우리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의 계수구나, 그 자기를 회개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나를 이끌어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다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로 말미암아 줬다니까 이 모세 오경이 하나의 예로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게 모세 오경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주님은 은혜와 진리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재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그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 법을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법 모랄로라 그러고 두 번째는 공법 시블로라 합니다. 시블로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 시블로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세 번째의 기능은 세르모니얼로 그러니까 제사의식 의식의 법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령 우리가 도덕적인 법에는 십계명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십계명 그게 여러 가지의 첫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고 여섯 번째 열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 관계죠. 거기에서 보면 하나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와 같이 구약에 이와 같은 도덕적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을 법을 제정자 즉 하느님의 그 목적 법을 만든 목적과 하느님의 법을 만든 그 인텐션 그것을 중심적으로 적용했음을 신약에서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그 만드는 예수님의 그 방법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라카, 라카는 석두입니다. 석두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그게 법을 만드는 하느님의 그 목적, 하느님의 그 인텐션에서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범한 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해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법에 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보면 예를 들면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소가 그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떨어진 걸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신약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그 법의 그 목적 그 의도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사악을 받는 것이 마땅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를 위해 사회가 난 자들이 그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헌물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악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맞지? 그걸 농경시대에 그와 같은 곡식병 소의 망을 씌우지만 그것을 바로 오늘날 참 농경시대가 아닌 오늘날 때 그 법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법의 목적, 그 인텐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의식도 하나 예를 레위기 1장에 레위기 전체가 제사의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1장 2절 3절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건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오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와 같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번제도 있고 또 속건제니 뭐 여러 가지의 한목제니 많은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 주님께서 그 제사에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자기 죄를 그렇게 사하고 난 뒤에 양이 있는 걸 대신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 때 소나 양의 그 속죄물을 했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와 같이 구약에 이와 제사는 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모든 걸 짊어지고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시켜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게 되면은 이러한 그 하느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법을 제정하는 그 하느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세의 그 오경 그런 것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 율법을 전부가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 하늘 여러가지 명령들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버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다 보면은 역시 말씀은 전부 다 가르쳐야 된다. 그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다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행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거기 역사가 나온다고 제사는 전서 1장 3절에 나왔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work of faith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행하려고 하는 이런 행함들이 나올 때 비단 불온전하지만 그걸 향해 가는 그와 같은 행함이 나올 때 그걸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절에 이제 우리가 19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전부 다 가르치고 이제 점차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행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work 이러한 역사들 일들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20절에는 그와 같은 행함들이 있는데 내가 내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은 행하는데 문제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내적인 마음을 썩어서 자기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권력을 탐하든지 아니면 돈을 탐하든지 뭐 명예를 탐하든지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되었을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삶은 항상 그 말씀을 그대로 그 행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외형적인 의의가 아닌 내형적인 의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느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건들도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어떤 계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 주어진 여건, 열려진 그 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기에서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의 하신 일을 해나갈 때 외형적인 의의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내자는 성령님께서 그걸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 중심적인 삶과 그 다음에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지금이 하느님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래야 돼. 사람들이 옆에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요즘 뭐 그 얘들은 포노그래프라고 인터넷이 많이 발표돼서 많이들 그 포노그래프에 그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또 심한 경우에 그 크리스찬들조차도 거기에 실족되는 경우들이 많다는데 그러한 경우도 하느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인식이 있을 때 하느님 바로 내 옆에 있다고 할 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비다 보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나오는 성령이 있다면 그 내용적인 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법이 있죠. 율법. 그것이 문자적인 실천이 아니라 뭐 오른팜을 때리면 뭐 왼팜을 내밀라는데 그럼 왼팜 때리면 오른팜 내밀려는 굳이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적인 게 아니라 하느님 법 안에 있는 그 하느님 만드는 그 법을 만드신 그 목적 그거는 이제 purpose of the law랍니다. intention of the law. 법을 만든 원래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 이미 예를 들었죠. 뭐 예수님께서는 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라 이루러 왔다는 거 구의 여러가지 제사를 요구하지만 신앙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그 율법을 문자로 실천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느님 목적에 따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삶 자체가 될 때 우리가 그 외형적인 의의가 아닌 내형적인 의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일단 보면 첫째는 소금의 기능은 우리 성도의 삶에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보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마르게 하고 목마르게 함으로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맛을 있게 해서 세상이 썩어져서 뭉틀어지지 않게 그들한테 우리가 피스메이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조화나 또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유니티가 되는 이와 같은 유익한 그런 크리스천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 목마르게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사모하게끔 또 주를 이미 믿은 자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 질문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였고 마지막은 외형적인 의의가 아닌 내형적인 의의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느님 관계 속 삶에서 나타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 예를 들었죠.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 그래서 하느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문자적인 실제는 아니라 하느님 법 속에 있는 원래 하느님 목적에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05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